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흔히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불가능은 없다는 그런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이런 문제 앞에서도 부딪혀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부류입니다. 실제로 이런 진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의 많은 역경과 그런 시련들이 극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불가능은 없는 것일까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나폴레옹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있습니다. 불가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죽음 이 인간의 죽음이란 문제는 아마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병을 줄여나갈 수는 있지만 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념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 더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정반대로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낮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곤충학자가 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벼룩은요 자기 키의 400배를 뛸 수 있다고 해요. 약 30cm에서 40cm 정도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수십 마리의 벼룩을 비크라고 하죠. 용기 안에 넣고 그 위에 15cm, 약 15cm 높이의 덮개를, 유리 덮개를 덮고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벼룩들이 막 맹렬하게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타다닥, 타다닥 이런 소리가 계속 났다고 하죠. 근데 얼마 후에 그 소리가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이 유리 덮개를 제거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벼룩들이요 한 마리도 그 유리 덮개 높이만큼 이상을 뛰어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유리 딱 유리 덮개 높인 만큼만 뛰었지 그 이상을 뛰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벼룩들은 병이 막혀있던 그 상황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서 더 이상 높이 뛰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나도 빨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제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모습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가능한 문제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19절 마지막 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를 먼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이 떠나가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질병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쟁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만 빛을 찾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하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교회만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원에 가서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안수기도를 또 기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병자를 고치시게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요, 우리말로 하면 매국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의 장. 요즘 말로 한다면 왕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미움받던 삭개오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모든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삭개오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동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겐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지금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오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엎구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19절 말씀해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능히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너희에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 자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안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어도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겨자씨가요,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지름 1mm, 무게 1mg. 작아요. 정말 작아요. 근데 이처럼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으되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소원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의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를 믿고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세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푸라기도 나무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 가실 수만 있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권능을 누릴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은, 내가 의지할 것들은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더 의지하고 더 믿기 쉽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의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그 9박 10일의 기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더웠어요. 뭐 60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기운이 있는지도. 일정도도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에게는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기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삶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을 넘어서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불가능의 상황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문제 없어.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기도하죠. 응답하신다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래야 할 수, 안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기도합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지 않는데 왜 기도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항상 모든 일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삶의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졌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의 불가능의 상황을 넘어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1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없습니다.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각주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기도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저 생명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또 열 번 뭐 몇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성경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잘 아시죠? 어떻게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능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을 하면 항상 목사님은 방문객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교회 본당이 아니라 교회 지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거기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차고 넘쳐났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은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펄전 목사님을 쓰신 이유는 그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제가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